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 세대의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세대의 세움학교는 새 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주면 좋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양입니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신앙의 연차가 더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않고 삶의 승패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셨나요?
네, 목사님. 지난 한 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깨닫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도 예수님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믿고 신앙적인 삶을 하지만은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저도 한 주가 그렇게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 동안 좀 예수님한테 더 다가가려고 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기 8장과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자리와 사명을 잊고 교만하게 행한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 인하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자기 자리와 사명을 잊고 교만하게 행한 기드온과 그의 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고 음란하게 우상들을 섬겼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겸손히 자기 자리와 사명을 지키며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사사기 8장 29절을, 보명쌤이 8장 30절을 읽어주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 기드온은 가나안 왕들처럼 어떻게 행하나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아들만 70명을 낳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8장 31절을 읽어주세요.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사사 기드온은 세겜에 있는 첩으로부터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짓나요?
아비멜렉이라 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입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로 통칭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가나안 왕들의 이름을 통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건 기드온이 진짜로 왕처럼 행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8장 32절과 33절을, 보명쌤이 8장 34절과 35절을 읽어주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나이 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바알들을 음란하게 행했어요. 그리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또한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바알과 싸우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여 여룻바알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기드온의 이러한 별칭이 무색하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서 음란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여기서 바알 브릿은 어떤 우상인가요?
네, 바알 브릿이라는 우상의 이름은 계약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바알에게 자기들을 헐값에 파는 어리석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사역의 끝에 교만하게 왕의 자리를 탐하고 세상 풍조와 관습을 따라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는 공동체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경 교사와 같은 지도자들의 바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9장 1절을, 진양쌤이 9장 2절을 읽어주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그의 외척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선동하나요?
기드온의 아들 70인이 세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들의 가까운 형제인 자신의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9장 3절을, 제가 9장 4절을, 보명쌤이 9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함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부린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였으되 오직 여룹바알의 말제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의 외척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이 제안한 것에 대해 말하자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바알브림 묘에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 줍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그 불의한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요?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사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기드온의 집으로 가서 자신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불의한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아비멜렉은 불의한 돈으로 불량배들을 사서 잔혹하게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살육의 현장에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만은 숨어 살게 하십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9장 6절을 읽어주세요.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니라.
결국에 아비멜렉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과 그의 원함대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인 아비멜렉으로 지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내면에 숨겼던 기드온의 야망은 훗날 아들을 통해 비극적이며 잔혹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9장 7절과 8절을, 제가 9장 9절과 10절을, 보명쌤이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함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게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기드온의 말째 아들 요담은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를 높여 뭐라고 외치나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나무의 세 개에서 왕이 되어달라고 제안받지만 세 나무 모두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 나무가 나무 나라의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각각 자기들만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새 나무는 자기들의 분수와 사명을 잘 알고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라는 근사한 자리와 일을 제안받았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9장 14절을, 보명쌤이 9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돈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가시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가시나무는 새 나무와는 다르게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늘로 피하라고 말하며 그러지 아니하면 불로 살을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뼘의 그늘조차 만들 수 없고 가시가 많아 어떤 용도로도 쓰기 어려운 가시나무는 주제를 모르고 왕이 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라고 협박합니다.
정작 능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들은 겸손히 왕의 자리를 사용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양쌤이 사사기 9장 16절을, 제가 9장 17절을, 보명쌤이 9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은 나무들의 우화를 통해 아비멜렉의 만행을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면서 요담이 어떤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나요?
은인과 은인의 집을 선대하기는커녕 배은망덕하게 은인의 식구들을 죽인 아비멜렉이 자신들의 형제라는 이유로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요담을 통해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죽이는 아비멜렉과 혈연관계를 이용해 자기들의 이기적인 이득을 취하라고 한 세겜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9장 19절을, 진양쌤이 9장 20절과 21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도망하나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향한 일이 진실하고 우려우며 그들이 서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서로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도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9장 22절과 23절을, 보명쌤이 9장 24절을 읽어주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인 아비멜렉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들의 활동을 허락하셔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악한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9장 25절을, 진양쌤이 9장 26절을 읽어주세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들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이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얼마 후 아비멜렉의 통치 아래 있던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나요?
아비멜렉의 눈치를 살펴 몰래 길을 지나는 자들을 다 겁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비멜렉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외부 사람인 가알을 신뢰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의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진양쌤이 사사기 9장 27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세겜 사람들은 가알을 성대하게 대접하며 아비멜렉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가알과 함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보명쌤이 사사기 9장 28절을, 진양쌤이 9장 29절을 읽어주세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가로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에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가는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가알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자기를 높여 성대하게 대접해주자 아비멜렉을 향해 뭐라고 말았나요?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차라리 세겜의 아비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자기 수하에 있었다면 아비멜렉을 없애버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더해서 자신과 싸우자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동족들을 이간질하며 아비멜렉을 섬기느니 차라리 가나안 족속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동족들을 이방 족속들에게 팔아넘기는 듯한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가알을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협력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행할까요?
서로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위치와 가진 것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기쁘시게 합니다. 반면에 사역 후반부의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과 같이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높고 좋아 보이는 자리나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사사기 8장 33절과 34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사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도 교만해질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명쌤은요?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좀 악해지는 모습들이 저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지라는 모습이 참 저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높은 자리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걸 바라볼 때가 굉장히 많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결과를 더 막 하나님 결과에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앞으로 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제 욕심보다 또 누군가와 비교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순종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높고 좋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사명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높고 좋은 자리나 다른 사람들의 위치를 탐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자리를 묵묵히 지켜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야고보서에 나온 여러 가지 말에 관한 가르침 중에서 맹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언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신앙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의 한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아멘.
야고보는 말씀 전체에서 신자의 성숙한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가르침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삶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들 가운데 언어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 곳곳을 보면 말과 혀 언어에 대한 교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윤리적인 언어 예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말로 드러난다는 영적인 통찰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그대로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말의 문제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에 관한 교훈을 강조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인데 이런 야고보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읽게 될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분은 야고보서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네, 1장 1절 말씀을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서들처럼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특히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는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 공동체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유대 공동체 디아스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그건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원래 흩뿌리다, 흩어지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기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의 첫 번째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국의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그럼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인민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형성한 작은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여기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타국에서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면 서로 간에 끈끈한 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 갈등과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방식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친절하지 않은 타국의 법과 제도를 사용하기보다는 성전 앞에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떳떳함과 진실을 보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맹세를 어길 경우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켰겠네요.
네, 성전을 두고 한 유대인들의 맹세는 사실상 하나님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기에 굉장히 무겁게 다루어지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맹세가 점점 남용되면서 공동체 안에 또 다른 불신과 분열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실하게 말하기보다 자기의 말에 힘을 싣기 위해 성전의 이름을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군요. 맹세를 진실을 보증하는 수단이 아니라 거짓을 포장하는 수단으로 만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단호하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5장의 본문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 전혀 우발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숙한 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한 결정적인 정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맹세라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맹세를 하게 만드는 인간 내면의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언어 생활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지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십계명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십계명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았던 건가요?
물론 이 당시에도 십계명과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잘 알려져 있었느냐라는 것보다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느냐라는 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삶의 방식은 말씀대로가 아니라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종교적 습관과 사고방식이 쉽게 사라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쟁이 생기면 성전을 끌고 와서 맹세를 하는 종교적 방식에 의존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오래된 종교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잘못된 신앙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 태도 자체를 복음적으로 교정하려고 했던 거네요. 바른 언어 생활 속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면서까지요.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언어 생활인 맹세의 관습을 고쳐야 한다라고 배워주면서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맹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세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맹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극단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법정에서조차 증인 성서를 거부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극단에서는 한 번 맹세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맹세의 내용이 도덕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맹세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면 손목을 자르겠다라고 맹세하면 실제로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입다에 잘못된 서원이 생각나네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이런 두 극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맹세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맹세를 절대화하는 원칙주의도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는 맹세를 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북조선이든 남조선이든 우리 모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맹세와 비슷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혼식장이나 법정에서 혹은 각종 계약을 할 때 우리는 약속하고 서약하는 일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맹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맹세를 하느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상태로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맹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맹세 자체를 경계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맹세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세은 자매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맹세를 경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인간은 자기 자신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내일의 상황도 모르고 미래의 위험과 시험도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우리가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 또는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맹세하는 건 사실상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교만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간은 그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맹세를 하는 건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고 싶을 때라든지 자신의 의지를 더욱 과시하고 싶을 때와 같은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한 상태에 있기만 한다면 맹세와 같은 말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반드시, 무조건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하거나 맹세를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스스로가 자신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이런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맹세와 같은 말을 손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는 모두 나를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예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칠 때가 되니까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부질없던 말이었는지가 증명됐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장담했다고 기록하진 않지만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장담하며 자신은 배반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남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장담한다라는 이 말을 종종 쓰곤 하는데 장담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책임지고 말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강하게 확신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한다. 와 같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말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지 못할 때 장담하며 말하고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장하는 바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면서 나는 내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 어떤 단어를 써가며 주장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겸손한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예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믿음의 선포라는 내용에서는 믿음의 말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말도 극단적인 단어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무조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좌절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에도 반드시 무조건 절대로와 같은 극단적인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포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맹세나 장담의 표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면 무조건 되고 반드시 해결된다라고 고백하는 건 겸손함 가운데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는 건 교만한 말에 해당되지 않는 거겠네요. 결국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을 하느냐와 하나님을 빼놓은 채로 말을 하느냐가 교만한 말과 겸손한 말을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짚어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맹세와 같은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맹세를 경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믿음의 사람들이 맹세를 주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안에 불신앙적 요소가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약속하고 맹세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모습이 매우 경건하고 신실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이나 맹세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속이나 맹세를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를 떠올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이런 헌신을 하겠습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곧잘 합니다. 이런 기도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행하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기도가 복잡해지고 조건이 많아지게 된 거네요. 정말로 사람은 상황이 다급할수록 감당하지도 못할 서원을 남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서원을 잊어버리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맹세와 약속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더 많은 약속이나 맹세가 아니라 진실한 언어였습니다. 거창한 맹세가 아니라 순전한 삶의 모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 이런저런 약속을 끌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언어는 간결하게 정돈되어서 단순해지고 깊어진다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맹세를 경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믿음의 사람들이 맹세를 경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맹세를 남발할 때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의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태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생명과 내일의 상황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인간은 맹세를 통해서 자신이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식의 말들로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말들에 대해서 책임지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의도만 가질 수 있을 뿐이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기에 우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나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언어로 하나님의 계획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의 계획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일보다 계획했는데도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계획이 없던 일들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인생은 내 힘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에 성도는 미래를 내 힘으로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맹세로 미래를 보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교만과 어리석음에 둘러싸인 모습이 되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까지도 받아들여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맹세와 같은 말들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기도로 맡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언어의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맹세로 자기 말을 부풀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저 사람의 말이라면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헛된 맹세나 장담이나 극단적인 단어 사용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진실한 말로 신뢰를 쌓아가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성숙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되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말의 힘이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인다고도 표현을 많이들 하잖아요. 저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보다는 오늘 하루의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과연 과거에 헛된 맹세나 극단적인 단어 사용을 한 적이 없냐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쉽게 떠오르진 않지만 뭐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장담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사소한 장담이나 맹세 또 극단적인 단어 사용을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주님.